이세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결함과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여도 다윗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1절에 보시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자신을 정말 거룩하게 하고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주변에는 그 다윗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늘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언젠가 한 번은 예수를 처음 믿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 처음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를 처음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큰 그 시련과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아직 그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 죄의 습성,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처벌을 받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서 조사를 받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참 걸립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최초 발견돼서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갈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힘과 정치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르니까 그냥 눈 감아준다든지 모른 척 한다든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을 그냥 닫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의롭고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이 숨어있는 만큼 악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지 않는 만큼 더 고통을 받아야 되고 더 오랫동안 그 말 못할 억울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까? 뉴스를 보면은 매일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더디게 오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느 정도 그러냐면 아니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된다는 건 말인가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고 아니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차지했으면 나도 저런 방식으로 한번 정말 편안하고 잘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가진 지위와 저 사람이 가진 재산,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 혹은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우리가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시작했다가 어떤 일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우리도 오히려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 행악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세상은 부패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세상은 썩었고 세상의 어둠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의로 가득 차고 다 알 수 없습니다. 소금과 빛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좋은 생각 그 이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편안한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국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홀로 굳건히 살아간다는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교리입니다. 이 세상이 부패로 가득 찼다는 것은 창세기 6장 5절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화를 내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얼마 되지 않은 순간부터 악으로 가득한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주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과 그 항상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계셨고 읽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을 보고 불평하고 그 시기하고 정말 탐내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와 같이 배임을 당한 풀과 같게 될 것을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때 번창하는 기업을 소유하였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덧없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기록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가 살았던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의로운 자였지만 그의 주변에 두었던 사람, 특히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고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한때는 다윗이 직접 자기 손으로 이 다윗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택한 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악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랐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1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행하는 자들의 그 구체적인 행위와 그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십니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가득 차 있는 있을 때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와 같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우리 안에는 전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 그리고 공의 이게 우리 안에 있을까요? 내재적으로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로가 있다면 하나의 의라는 게 우리 안에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대신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전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십시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똑같이 다 악인인데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사람의 팔은 오히려 부러뜨리시는 이 차이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그게 다 성공적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런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할 때 있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났을까? 아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인데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계획 속에 때로 의인이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의로운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받은 의로운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주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에도 일곱 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주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만 의인은 그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악인이 많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 악인들로부터 그분의 의인들을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처음 믿은 날 이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 속에 현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그런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뉴스 미디어를 계속 보면서 정말 우울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게 격려가 되기보다는 저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 믿음 앞에 정진하는 데 있어서 좀 낙심이 되고 이게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들을 때 불평하지 말라고 했죠. 그건 첫 번째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거 안 보면 되지. 그냥 텔레비전 끄고 뉴스 안 보고 눈 감고 귀 닫고 그런 거 안 보고 안 들으면 우린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또 복된 소식을 전하기도 힘들고 그들과의 접촉점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어렵죠. 그 대신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해야 될 마땅한 도리들 그 의무들을 계속해서 행하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 낙담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내가 해야 되나. 그렇지만 선을 행하는 동기는 누군가가 나의 선한 행위를 받아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동관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주인한테 만 달란트의 빚을 져가지고 그걸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한테 빌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은 이 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서 그 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에게 백 다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내 돈 내놔라 백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사람의 친구가 그 돈이 없다 지금 없는데 용서해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만 달란트라는 거를 큰 빚을 탕감 받았는데 고작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고 바로 감옥에 이 사람을 집어넣는 그런 정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행악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니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로 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제가 여기 운전하고 오는데
남을 용서하라.
네. 정말 날씨가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 이제 2주마다 오는데 지난번에도 비가 왔고 그 저번에도 비가 왔는데 오늘은 정말 날씨가 맑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말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기 한소망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면서도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로 감사할 수 있죠. 이렇게 안전한 곳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시설 속에서 이렇게 지내시니까 그런 게 감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게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이 선택하여 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거. 내가 아무 공로가 없고 한 게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받아주셨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이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밤낮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다 안다면, 그 자초지정을 다 안다면 근심 걱정으로 정말 잠을 못 잘 겁니다 아마. 그런데 맡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그 기도로 드려진 염려 걱정을 또 다시 가지고 기도 장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 존전에서 나갈 때는 그것을 다시 가져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길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 악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 판을 치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하나 다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알고 오히려 불평의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두 손 놓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